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500km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새 전략무기체계 실험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현지 지도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중 이뤄진 가운데 아베 총리는 북한의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은 동맹인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쥐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현안, 특히 무역 문제가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나 파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반면 트뤼도 총리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5%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여성 기업가들과 기업체 대표들의 발전에 관한 원탁 회의 등 여러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오늘 하루 일정의 방미 중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내 약 20개 도시들에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 설치 계획을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시위는 수도 멕시코 시티와 과달라하라 등 대도시 두 곳에서만 3만 명이 거리 행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위대는 멕시코 국기와 트럼프 대통령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 그리고 멕시코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장벽이 아닌 다리를 원한다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에 대해서도 만연한 부정부패와 폭력 문제를 통제하기에는 유약한 지도자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장벽 설치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합의된 시리아 휴전은 물론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어떠한 협정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는 유혈 사태를 막고 정치적 해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스타나 휴전뿐 아니라 시리아의 어떠한 휴전 합의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지난해 말 알레포 전투가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양상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며 고위 군 지휘관들과 병사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이 지난해 12월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에 체결됐고 아스타나 평화회담에서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취약한 휴전을 감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주 모스크바에서 중국과 인도,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지난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래 처음 열리는 것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한 마지막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당시에는 중국과 파키스탄만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간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로빌의 댐 배수로가 붕괴될 위험에 있어 주민 2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로빌 호수댐 당국은 배수로가 붕괴될 경우 피더강을 따라 조성된 마을들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도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군사 안보적인 위협이 심각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곧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 국가들이 가하는 독자 제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즉 1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북극성 2형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외교 소식통은 13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한반도 시간으로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도발 의지를 나타내는 예고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약속했던 그런 동일한 그런 뭐 ICBM은 아니더라도 도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주고 또 앞으로라도 이제 필요한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도발을 하겠다는 하나의 그 신호탄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군사 안보적 위협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발표한 것을 보면은 핵무기라든지 고각 발사라든지 그리고 신형의 엔진을 시험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볼 때 보유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앞으로도 또 계속 도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군사 안보적인 위협이 심각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휴일인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이사회를 긴급 개최하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 안보 진영과 최고위급 접촉을 갖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NSC 이후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부 성명은 이와 함께 이번 발사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직설적인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추 대표는 13일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일본에게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도 북한이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것이라고 판단해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초기에 도발 정책을 쓴 것은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이 이런 식의 미사일과 핵개발 정책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 조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음 달 미한 합동 군사 연습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탐색적 도발의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 보인 태도가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해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도발 배경을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ICBM 관련 신년사를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바로 맞받아치고 그다음에 아베와 그 회담하면서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반도 주변 전략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도발을 했을 것으로 보고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이유로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필요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ICBM급 추가 도발을 경고한 이중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8번 실험해가지고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무수단 신뢰성이 없는 엔진을 2개 내지 3개 묶어가지고 쏜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한 거는 그 무수단 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야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도 가능해지는 거죠.
북핵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이간책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미중 간 화해 분위기를 보인 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압박 그리고 이걸 위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컨더리 생션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사일 도발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압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중 갈등을 촉발시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미한 연합훈련 전후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도발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빨리 만들어 놓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도발이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 차원에서 쏘아올린 축포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를 적용한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거리는 무수단 미사일보다 짧은 2,500 내지 3,000km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LBM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3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SLBM 발사를 토대로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SLBM 기술을 토대로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 발사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콜드런치, 즉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발사체의 연료도 기존의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사거리 2,500에서 3,000km로 추정됩니다. 사거리 2,000에서 2,500km인 SLBM에 비해서 늘었지만 3,000에서 3,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보단 짧습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북극성 계량형으로 직경 1.25m, 사거리 2,000에서 3,000km의 2단 로켓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 체제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런치로 육상에서 발사한 데다 자세 제어까지 했다는 건 상당히 높은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액체에서 연료가 고체로 넘어가면 현대화된 미사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고체형이 되면은 그 뭐 연료통 큰 게 없을 필요 없고 짧아지니까 길이가 짧아지고 그다음에 기동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차량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발사 준비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바로 발사할 수 있거든요.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2단 중거리 로켓을 3단으로 만들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만들었고 이번엔 SLBM 체계를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전략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정확한 사거리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ICBM의 1단 추진체 실험으로 이동 발사가 용이한 고체 추진 ICBM 개발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이 미사일에 2단 추진체를 결합하면 ICBM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며 ICBM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시험 발사 현장과 북한이 새로 개발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과 동체에 북극성 2라고 적힌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시험 발사한 SLBM의 콜드런치 방식을 지상 발사에도 적용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미사일 동체는 길이가 9m가량으로 12m인 무수단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두 부분은 기존 SLBM보다 완만한 둥근 모양으로 북한이 지난해 3월 공개한 탄도미사일 재진입체 모양과 흡사합니다. 이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한 축에 바퀴가 6개 달린 차량에 탑재됐지만 이번엔 탱크와 같은 무한궤도 차량에 발사관을 장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곧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곧 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보좌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또 다른 신호는 미국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놀랄 정도로 절제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북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항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중국도 책임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항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유엔의 금융 제재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일부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한 추가 제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제재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제재가 북한의 사후의 경제적 상황과 민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유엔 안보리도 제재가 민생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최종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안보리의 금융 제재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직접 금융 거래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표단 교환이 중단됐고 북한을 방문하는 러시아 사업가의 수가 크게 줄었으며 교역이 감소했고 공동 투자 사업들이 여러 개 동결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외무부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정치 외교 분야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으며 문화, 과학, 교육 협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츠고라 대사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두 강대국이 안보 현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법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츠고라 대사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접근법이 바뀌고 미국의 동맹들의 정책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단독으로 맺은 합의가 한반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는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미화 8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분유 지원과 식수 위생, 조림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SDC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북한에서 8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835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 가운데 75%인 600만 달러는 영양 지원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직접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북한 내 11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슈퍼시리얼, 즉 혼합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됩니다. 개발협력처는 영양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실조와 영양부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또 식수위생 사업에 미화 8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주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서 진행되며 식수위생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80만 달러 규모 예산을 식수위생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지속가능한 생계와 재난감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경사지 관리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임농복합 경영을 통해 자연재해 등 재난의 위험을 줄이면서 식량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이 사업에 미화 6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 50만 달러, 북한 내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에 15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국제민간고단체의 지원 요청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오는 17일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CO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COI 보고서 발표 3주년을 맞아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5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자의적 구금과 고문, 사형,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는 경찰과 보안요원들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군보안사령부가 정치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키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는 COI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렸던 청문회에서 경비병으로 일하면서 얘기를 나눠본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체포된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고위부 차가 들이닥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싣고 들어왔는데 내려놓은 것이 이곳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본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 실종의 희생자가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수감자들이 신문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기간 동안 수감자들을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욕과 위협, 고문을 가한다는 겁니다.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신문 당시 거꾸로 매달린 채 몽둥이로 맞았고 소위 비둘기 고문으로 불리는 모진 고문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비둘기 고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체중이 75kg였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36kg가 됐습니다. 체중이.
보고서는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즉결 처형되지 않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져 버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소가 북한의 정치 체제와 지도부에 도전하는 단체와 가족, 개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의적인 굶주림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으로 수감자 수가 점차 감소해왔고 지난 수십 년간 수십만 명의 정치범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정준화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수용소의 존재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으며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 하면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통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4개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교화소와 다른 단기 강제노동 수감 시설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는 겁니다. 탈북자 김광일 씨는 함경북도 회령시의 인민재판소에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며 재판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한테 그런 말 한다는 건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관은 그런 건 묻지도 않고요. 검사가 검사의 동거에 그래서 재판장은 판결 내립니다.
이들 수감자들은 고의적인 굶주림이나 불법 강제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며 경비병과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고문과 성폭행, 다른 자의적인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범죄나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해 또는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형을 지켜본 목격자이며 이는 처형이 주로 중심지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COI 보고서 발표 3주년 기획,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 당국의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공단 착공에서 폐쇄까지 지난 13년간 개성공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의 출발점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경제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지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를 토대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의 현대그룹과 북한은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78km, 자동차로 1시간 거리라는 점이 개성의 공단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에 이어 이듬해 공단이 들어설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늘로 시범단지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듬해 6월 한국 기업 15곳이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첫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 공장에서 오늘 첫 제품이 생산돼 출시됐습니다.
이후 2005년 18개 불과하던 개성공단 입주 한국업체는 2007년에 65개, 그리고 2016년에는 124개로 늘었습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도 2004년에 55명을 시작으로 2007년 2만 명, 2009년 4만 명, 그리고 2016년에는 5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공단이 아니라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교류를 하는 통일 실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북측 노동자들은 잔뜩 긴장한 채 눈도 돌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건 물론이고 초코파이와 라면, 커피 같은 남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온수 샤워나 수세식 화장실도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점차 북측 노동자들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당 간부 자녀들도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고 탈북자 권효진 씨는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중앙당 간부들 자녀들까지 개성공단을 입직하고 한국 사람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뭐 보너스를 하나 줘도 그 값싼 가격으로 주거든요. 걔들은 그걸 가지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몇십 배의 그 이윤을 붙여서 시장에다가 대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국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의 조은희 연구교수는 말했습니다.
5만 5천의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 20만 정도는 그 남한의 문화라든지 남한의 상관 뭐 남한의 이미지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개성공단도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4월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 전원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이로 인해 5개월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동안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연간 1억 달러의 외화를 북한 당국에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착공 13년 만에 핵 문제로 인해 폐쇄됐습니다. 공단에서 일하던 5만 4천 명 북한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공단에 입주했던 124개 한국 기업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을 이루려던 꿈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 부시 정책연구소가 탈북 난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부시 정책연구소가 지난 6일부터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자유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 정책연구소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미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운데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북한에서 태어난 뒤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장학금 규모는 연간 1인당 최고 15,000달러입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4월 28일까지며 지원 방법과 신청서는 부시정책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시정책연구소는 텍사스 커뮤니티 재단이 관리하는 이 장학금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탈북 난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유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정책연구소의 홀리 쿠즈미치 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과 미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필요를 연구했고 미국 내 한인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시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열린 북한 자유포럼 행사에서 미국 내 탈북 난민을 위한 장학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nd so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the Bush Institute's scholarship and mentoring program for North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이 교육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장학제도 출범을 위한 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만 달러가 모금됐다며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워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탈북자들의 삶을 다룬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탈북민들의 삶을 다룬 춘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입니다. 자유가 없이 고립된 섬과도 같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목숨을 담보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춘판 야무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한 공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섬이라는 공연은 지난번에는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공연은 북한에서 홀홀단신 탈북해 내려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무용수가 공연하는 형식입니다. 현대무용가 금배섭 씨입니다.
솔로 시리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노동자들이나 뭐 혼자 시위하는 1인 시위하는 사람의 얘기를 다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얘기입니다. 홀로 여기 한국 사회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다 보는데 북한에서 넘어와서 같이 온 사람도 있지만 물론 가족을 데려오리라 마음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견디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이번 섬이라는 공연에서 이렇게 홀로 무대를 채우고 있는 금배섭 씨는 국내 공연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안무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가 이렇게 탈북민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무대에 서게 된 건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생각해보고 남이 아닌 가족과 친구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보여주면 한 번은 우리가 이탈 주민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하면 그게 이렇게 좀 더 주의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탈 주민이 남이 아닌 우리 같은 진짜 뭐 가족, 친구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 사람들은 이 북한 이탈주민은 그 북한이랑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좀 표현해 봤어요.
섬과도 같은 북한을 탈출할 당시 생사를 넘어서 한국으로 왔고 또 자유를 찾아온 한국에서는 북한에 두고 온 그리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탈북민들의 삶을 무용가 금배섭 씨가 몸으로 표현했다면 음악감독 윤형종 씨는 공연에서 음악으로 이런 탈북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저 혼자 그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악기를 나열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장비와 악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예술가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조금 재밌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금배섭 안무가님의 신체 언어를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본인만의 신체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외됐거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 신체 언어를 보면 아 정말 슬프고 소외돼 있고 뭐 그런 몸짓을 많이 쓰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네.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해 다큐멘터리와 영화 그리고 책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현대무용으로 만나는 건 다소 낯설기도 한데요. 고립된 섬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이 작품 섬에서는 그들만의 몸짓과 또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무용 공연이라고 해서 봤는데 꼭 몸짓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무용의 몸짓이 아니고 한 명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낯설었고요. 그리고 그 낯섦 속에서 또 직접 연주하는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서의 또 오는 생동감이 있어서 그게 한 대 이렇게 어우러져서 보는 그 느낌이 탈북자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작품을 섬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한 번 더 정말 들여다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이라는 섬을 떠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찾아온 탈북민들 이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섬이라는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무용가 금배섭 씨입니다.
그거죠. 한 번쯤 주위를 둘러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작품 시작할 때 들리세요?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건 좀 이런 북한 이탈주민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이런 것들이 들리냐 뭐 한번 귀 기울여보자 들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정도면 되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추위는 아직 겨울의 한복판인 듯한데 한국 남녘에 봄 기운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주말 내내 계속됐던 추위가 오늘 조금 누그러진 듯 했는데요. 경상남도 양산에서 홍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목련나무에도 꽃봉우리가 맺혔고요. 제주도 남쪽 서귀포에서도 눈 쌓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초록빛이 서린 매화가 얼굴을 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광주 우등산 국립공원에서도 복수초가 노란 꽃을 피웠고 북방산 개구리가 산란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봄 기운이 곧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는 것입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기온이라면 한국 전역에서 곧 봄꽃 소식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 4도로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요.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9도까지 올라갔고요. 경남 지역은 또 10도까지 올랐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아마 한국 전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네, 자 먼저 한국의 봄 기온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 사회의 주요 소식을 살펴볼까요? 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다시 특검에 소환됐다고요?
네네.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5일 만에 다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소환의 이유는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1차 소환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합병 부분에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2차 소환은 그룹 계열사 합병 이후에 그 순환 출자 고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 또 수혜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의 두 번째 특검 소환,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은 그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했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검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진실 또 성실한 답변을 강조했고요. 특검은 뭐 SK라든지 롯데, CJ 등 최순실 사태와 연루된 주요 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를 삼성그룹 조사를 끝낸 후에 결정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정치권에서 탄핵 정국 관련 합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탄핵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입니다. 오늘 여야 주요 정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구두 합의를 했는데요. 촛불과 태극기 민심으로 양분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상황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의석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방금 언급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의 새 이름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치권 뉴스를 들을 때 익숙해져야 할 새 정당의 이름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또 분당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 이름을 달고 새롭게 출발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당 차원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새 이름을 공식 결정했고요. 빨간 횃불 모양의 공식 문양도 공개했습니다. 횃불은 도약 그리고 화합이 결합된 그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한국 정치권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새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요. 또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왔네요.
네네. 그 통상 5자 이상으로 된 정당의 이름은 적자로 줄여서 쓰는 그 약칭을 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으로 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자유는 정당의 핵심 가치로 정했고요. 국호인 대한민국의 한국을 써서 정체성을 반영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이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이런 비난 섞인 반응이 있고요.
네.
온라인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의 상징 문양이 빨간색 횃불이 지금 문제입니다. 횃불은 북한의 주체 사상의 상징이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상징 문양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촛불이 연상되니까 차라리 태극기 문양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번에는 구제역 상황을 살펴볼까요? 오늘도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이 또 있다죠?
네네. 그 한국 정부는 방역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오늘도 두 곳에서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제역 상황 일주일 만에 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1,200마리 정도의 소가 땅에 묻혔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지난주부터 전국의 소 330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부족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 수익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주 낮은 항체 형성률과 추가 접종된 백신이 효과가 있기까지 앞으로 한 사나흘 정도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소 구제역에서 돼지 구제역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 구제역, 이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구제역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고는 없지만
네.
소비자들은 당연 소고기 구입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늘고 있습니다. 쇠고기 판매량은 줄고요. 돼지고기 판매량은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쇠고기 판매량이 껑충 뛰었다는데요.
네.
이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에 구입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가축시장이 폐쇄돼 있어서 앞으로 수급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중간 유통상들이 지금 소고기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의 그 대표적인 구이용인 한우 등심 소비자 가격이 지난주보다 한 1.8달러 정도, 1kg에 1.8달러 정도 올랐는데
네.
값이 무려 1kg에 67달러가 넘습니다.
네. 자, 한국의 구제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섬유 분야 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나이지리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나이지리아 사무소는 1월 26일 나이지리아 정유화학산업에서 일하는 공정운영자들의 기술 강화를 위해 라고스에서 열린 싱글 컴퍼니 프로모션 행사를 후원했다고 미 해외개발처의 마이클 고데트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저지에 있는 주식회사 시뮬레이션 솔루션스가 개발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출시됐습니다. 시뮬레이션 솔루션스는 정유화학산업의 공정운영자, 정부와 학계 등을 위해 다양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도적인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전문가용 INSTO 5단계 공정기술운영자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석유회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 브레이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 총영사는 나이지리아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경제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시뮬레이션 솔루션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선 조직의 수익성 개선을 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영 석유회사, 감독기관 등 관계자와 정유회사, 훈련기관, 학계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를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석유화학 분야의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공장의 효율성 운영과 수익성 향상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다고 브렌트 옴달 미 상무공사는 말했습니다. 일반 참가자들도 시뮬레이션 솔루션스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별 작업에 적용하는데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연수 프로그램을 임원과 기술 인력 등에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나이지리아 사무소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나이지리아의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달 동안 시뮬레이션 솔루션과 해당 파트너들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